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그 성 주변에 있는 그 숲속에 나무 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대요. 첫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저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가서 그 높으신 왕과 왕족들이 밥을 먹는 그런 아름다운 테이블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자기를 탁 자르길래, 이게 내 소원대로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가서 왕족들이 먹는 그런 고급스러운 식당에 테이블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 웬걸? 마구간으로 가져가더니 막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고 깎고 하더니 말 먹이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왕이 먹는 그런 식사를 위한 테이블이 되길 원했는데 말이 먹는 먹이통이 됐으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부가 오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 말 먹이통, 그 말 구유에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얹어놓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왕이 먹는 음식보다, 어떠한 보물을 담아놓는 것보다도 귀한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아름다운 저 성전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멋있게 자라나서 내가 저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대요. 어느 날 나무꾼이 역시 올라와서 그 나무를 탁 베더니 지고 가는데 아름다운 그 휘황찬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 줄 알았더니 그걸로 만들지를 않고 중형을 지고 사형을 받는 사형수들을 위한 십자가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더러운 죄인들을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더러운, 가장 세상에 더러운 그런 곳에 내가 이렇게 처박히게 되는구나 하고 실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찢기고 잘리고 깎이고 해서 십자가 틀이 세워지면서 그 까끌까끌한 자기 모습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누임을 받는 거 아니?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기 위에 이렇게 누워지면서 십자가의 못이, 자기에게 못이 박히더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가장 더러운 죄인을 죽이기 위한 그런 형틀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바로 그런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몇 그루 남았죠, 이제? 잘 듣고 계시네. 한 그루 남았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나는 저 요단강에 혹은 저 지중해에 많은 여행객들을 참 싣고 여행을 하는 유람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자라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무꾼이 와서 턱하니 베어서 이제 싣고 갑니다. 그래서 야, 나는 정말 사람들이 참 좋아하며 즐거워하는 큰 유람선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직 갈릴리 호수로 데리고 가더니 땅땅땅 두들기고 부시고 쪼개고 하더니 조그만 돛담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누군가 했더니 성질도 사납고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는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딱 들어오더니 자기를 짓밟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온갖 좋은 교훈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리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렇게 줄다름을 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왜 기쁘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귀에 솔깃한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당장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우리가 그것을 자아로 재고 생각으로 고민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수프림코트에서 결정이 땅땅땅 내리면 대개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잘 유지되어 갑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근본의 그 힘이신 또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혼란하고 내 삶은 기쁨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게 합당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성령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뜻을 아멘으로 받을 때는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줄 것 같아도 종래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복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그래서 자기는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려야 할 이 나라는 정말 큰 나라요, 큰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작은 아이 같은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나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든지 누구를 먼저 꼽죠? 솔로몬을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삶의 이슈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 혹은 솔로몬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연구하고 그래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는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텐트를 하나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노릇만 했던 사람들이라, 430년 동안 종노릇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만 키우고 벽돌만 구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떤 노하우나 어떤 테크놀로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족속 중에 불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고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출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한날이 바뀌면 그 지혜가 무용지물인 것을 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 신문을 우리 펠로십 룸에 갖다 놓을 때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문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제가 이게 시카고에서 발행이 되는 거라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소식이 좀 늦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신문 뉴스를 통해서 오늘 날짜의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전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뭐 사회면, 정치면, 외교면, 문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내일에 대해서 저들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예언하는 그런 논설들이나 그런 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경제나 외교나 문화나 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당황하고 회의가 소집이 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사람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하여 내놓은 그런 예상하는 일들이 이루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밖으로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재판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법정에 나가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며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 나아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어드바이스를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 법정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어떠한 지혜를 주셨는고 하니 나는 로마 시민인 거로 이 예루살렘 식민지 이 국가 이 재판정에 이 지방법정에서 나는 이 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에서 나는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에겐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후송이 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40여 명의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미워서 밥도 먹지 않고 내가 저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저를 따라다니며 저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며 따라다니는 40여 명의 그러한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 어딘가에 안전한 곳에 꼭꼭 숨어서 살다가 언젠가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법정에 사도 바울을 나가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로 후송할 때에 수백 명의 중대 병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열심당원들에게 살해당하지 않게 하고 로마로 안전하게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틀렸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법정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이 더 안전하게 생명이 안전하게 되었고 로마에 안전하게 이르러서 복음을 더 크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지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이 사단마귀가 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우리에게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영접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텍사스 땅이 말이죠, 우리 오클라마 남쪽에 텍사스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 텍사스에서 어떤 농사를 많이 지었냐면은 목화를 재배했어요. 목화. 근데 이 목화가 그 솜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열매를 냅니다만은 그 땅을 그 목화를 심어놓으면 말이죠. 그 땅 속에 질소라고 하는 그 영양분이 금방 없어져서 땅이 그냥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잠깐은 목화를 심어서 텍사스에 있는 농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더 이상 농사를 질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옮겨서 심으면 그 땅도 버려지고 또 저 땅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한 사람이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발견케 했는데 땅콩을 심으면 그 안에 질소가 없는 곳에도 질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없어진 영양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땅콩을 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이 되고 땅콩 농사를 져서 돈도 벌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까지 없던 땅콩을 이용한 비누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의 물품을 또 개발해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 텍사스를 아주 귀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한계가 있고 그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우리에게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내 지혜를 들어라. 내 지혜를 들어라. 신명기에도 보면 많이 나온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몰라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죄 지은 자들도 다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시면 그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사망 곳곳에 읽어보면 세상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얼마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악한 신들의 역사가 있는지 모른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나의 지혜를 들어라! 라며 부르짖는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장에 넘어가면 잠언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지식을 불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크게 외쳐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제 음성이 커요 작아요? 제가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죠. 예, 조는 분이 있어서 부르짖고 딴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부르짖고 노멘 하는 사람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더 대단한 일들이 있는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일꾼들, 잠언 맨 끝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요셉, 모세, 여호수아, 히람, 이사갈의 자손들, 에스라, 다니엘, 동방박사 세 사람, 스데반, 바울,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당대의 최고의 최대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신령을 발휘하며 복권을 누리고 산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하여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너희도 나의 지혜를 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직접적인 지혜를 받아 얻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언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수많은 이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로 보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잠언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금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전도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우리를 능력으로 차오르게 하며,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어떠한 무기보다 강하게 하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reedom from something이란 말이 있고요, freedom for something이란 두 가지 말을 여러분 잠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영어니까 저도 영어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freedom 뭐죠? 한국말로 자유. 그 여러분 영화 기억나세요? 그 멜 깁슨인가 나와서 찍은 영화 있잖아요. freedom 그러면서 죽어갔던 거,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자유라는 뜻이죠. from 무엇으로부터, something, something이란 말 알죠? 뭔가, 뭔가로부터 자유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뭔가로부터 자유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보게 되어지면 부인이나 뭐 와이프나 이런 분들이 장기 어디 좀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 제가 남편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외로우셔서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막 이래요. 내가 이르지는 못하지만. 네. 그게 정말 자유인지 아닌지. 저희 아들하고 저는 한 달 동안 솔직히 말해 자칫하면 굶어 죽을 뻔했어요. 김치찌개만 일주일을 제가 해주니까 아들이 숨을 쉬더라고요. 집사님들이 그나마 그냥 돌아가시면서 음식을 갖다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좀 색다른 음식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자, 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한 큰 병폐가 있냐면 사람들이 교회도 귀찮아, 예수님도 귀찮아, 아, 이런 자유를 구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사람과 일과 스트레스와 심지어 교회와 예수님부터 자유예요. 주일날 안 오고 이 시간 잠도 자고 어디 좀 좋은 데도 가시고 말이죠. 취미생활도 하시고 참 좋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는데,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받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귀차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귀차니즘, 레이니즘. 뭐 레이니즘 그러니까 뭐 가수 비에 대한 열광하는 사람들의 뭐 정신 이런 그게 아니고, 뭐든지 귀찮아. 기도하기 귀찮아, 말씀 보기 귀찮아, 헌신하기 귀찮아, 예배하기 귀찮아. 리볼로 날 좀 놔둬요 예수님. 그런데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점점 갈감을 커갑니다. 누룩이 번져가듯이 알게 모르게 조그만 그런 스팟이 생겼던 것이 전체를 우리를 휘감고 우리의 영혼을 땅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죠. 침륜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죠. Freedom from Jesus. 이거 굉장한 serious한 spiritual disease입니다. 영적인 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reedom for something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무엇으로부터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자유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오히려 구속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헌신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가진 그런 우리의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게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모든 것의 근본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면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죠?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버렸냐면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버려버린 것은 기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큰 금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덩이를 가지려면 이 사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버리고 그래야 내 손에 금덩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저 유치부 꼬마 중에 하나가 양쪽에서 사탕을 들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또 사탕을 받거든요. 그게 욕심이 나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탕을 입에 넣고 꿀떡 삼키고는 손을 또 내밀더라고요. 그거 줘요 안 줘요? 줄 수밖에 없어요. 빈손 만들어 왔는데.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참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쨌든 제일 좋은 나라인 미국에 살면서도 기쁘지 못하고 나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요. 사실은. 내려놓고 나를 누구에게 구속을 시켜야 됩니까? 나를 누구에게 붙잡히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잡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Freedom for Jesus.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구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을 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잡을 수 없었던 그 손들을 다 비워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삭개오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곱추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17살이 되도록 세상 밖을 나가보질 않았어요. 온몸에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내가 곱추가 되었는가. 사람은요 뭔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만 나라면 뭐 그릇만 땅에 떨어져도 죄 져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에도 보면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삶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자신의 육신의 형상보다 그 마음이 더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부흥에 우연하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키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가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부흥 강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강가에 나가서 강을 바라보고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 멋있는 것, 이 귀한 것들을 만드셨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들 다 나간 다음에 자기가 그 속에 섞이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제일 늦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 것이 언제 앉느냐면 쓰레기통 옆에 벤치에 앉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야, 예수님은 무슨. 그런데 어떤 소년이 와서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녀가 궁금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왜 그런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냐, 그 더러운 쓰레기통을.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는 얘기가,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캔들을 주워서 팔면 병든 나의 할머니의 약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곱추인 소녀가 깨달은 거예요. 쓰레기라도 쓸모가 있구나, 사람을 살리는구나. 나는 나를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노인들을 간호하는 그런 하스피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로 앉아있든지 허리가 굽어있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얘기를 듣거나 이러면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좀 늦어요. 근데 이 소년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아이 투 아이,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더 빨라요, 요거를 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 병원에서, 노인 병원에서 인기 캐, 가장 사랑받는 도우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가지고 세계를 돌면서 간증하는 그런 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개가 있었습니다. 왜? 앞다리가 없어.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개를 데려다가 한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걷는 연습을 시켜라 하더라는 거예요. 개는 두 다리로 걸어요, 네 다리로 걸어요? 그런데 개는 두 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뒷다리 두 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끈기를 주셔서 그 개에게 이런 방법 저 방법으로 걷는 연습을 시켜서 드디어 6개월 만에 두 다리로 개가 걸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도가 되면서 역시 이들도 세계 방방곡곡을 돌면서, 그 개의 주인은 대학교 교수인데 그 개를 데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이 신체 부자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개도 걷습니다, 두 다리로 걷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개의 두 다리 없음이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멸망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받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했다면 예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성령을 통한 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며 살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능력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절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떠나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